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8,4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현재 9,800명 규모의 미군을 2016년 말까지 5,500명까지 줄일 계획이었지만 아프간에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탈레반이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그들은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카불 등지에서 공격과 자살폭탄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민간인을 겨냥해 더 많은 아프간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들이 죽였으며 이는 국제사회 난민 문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 내 미군들은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거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전투를 벌이는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미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아프간 군인들은 탈레반과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군인들의 전투력이 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아프간 사령부와 국방부 등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6일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조지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케리 장관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조지아가 서방을 향하고 충돌 없이 서방과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에 큰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방치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지아 정부와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조지아의 유로 대서양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더 나아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는 그루지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익명의 국무부 관리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7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이동해 정부 당국자들과 동부지역 내전 사태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의 이번 순방은 폴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동부지역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행동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공미사일인 SM-2 블록3B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5일 발표를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의 SM-2 블록3B와 관련 장치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이 미사일 17기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으며 관련 훈련 장비와 관련 기술 자료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미사일 가격은 6천만 달러, 기타 훈련 장비를 포함한 총 금액은 6,500만 달러라고 국방안보협력국은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새로 구매하는 미사일을 기존 재고를 보충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반 총장은 6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10번째로 방중한 반 총장은 10일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중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또한 반 총장이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중국 측과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발틱 지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츠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이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발틱 지역 상공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회의 위원들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첫 제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연말까지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단둥시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반나절짜리 북한 관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비가 오다가 낮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강제 노동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가진 전화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 등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회 이용무, 오국열, 황병서 부위원장과 최부일, 박영식 위원 등 북한의 핵심 지도부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현준, 김경옥 제1부부장과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인민보안부의 최창봉 국장과 이성철 참사, 선전선동부의 김기남 부장과 이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의 조이루 오종국 국장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재 대상들이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교정국, 선전선동부와 정찰총국 등 8곳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했다는 한국과 북한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보도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미 정부가 120일 안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6일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맞춰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개인 3명과 기관 3곳을 제외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1명과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 아래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등 견딜 수 없는 잔혹행위와 고난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올린 이번 조처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관련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제재 대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면서 이번 인권 보고서를 만들고 제재 대상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냈고 앞으로 관련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제재 대상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조처의 실효성을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그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명했고, 이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북한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 정권의 대응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조처가 북한 정권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영권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미 국무부의 보고서 자세한 내용, 또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네.
자, 먼저 보고서 내용을 앞서서 저희들이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네네.
이 보고서의 의미 어떻게 풀이할 수 있겠을까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서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적지 않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핵뿐 아니라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성명에서 강제 수용소 관리들과 경비, 신문자들, 탈북자 체포조 등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모든 정부 관리들에게 이런 행태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 또
네.
불법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네.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 고위 관리들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전화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압제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의 끔찍한 인권 문제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을 했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두 차례나 이 문제를 논의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예.
책임자를 제재한 이번 보고서가 그리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예. 특히 이번 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북한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미 당국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 정권의 모든 정책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결정권자, 즉 수령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하는 건 당연한 결과란 설명입니다.
예.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회견에서 자국민을 억압하는 정책 등 북한 정권의 행동에 궁극적인 책임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다른 관리 역시 북한에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답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전례가 있을까요?
예, 여러 전례들이 있는데요.
네.
미 재무부의 고위 관리는 6일 회견에서 최근의 사례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또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 리비아의 전 독재자죠 무아마르 카다피, 미얀마의 독재자였던 탄슈의 장군,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등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건 그리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서 발표된 거라고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 법이 304조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과 기관들을 미 국무부가 규명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미 국무부의 고위 관련은 이날 의회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손을 그었습니다.
예.
시기와 형식은 분명 대북 제재 강화법과 연관이 있지만 이런 작업은 법안이 채택되기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달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가 꼭 의회 제출용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일찌감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준비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이미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론화됐고
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그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권에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만큼 이번 제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 관련은 특히 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북한 정권의 위협과 이런 인권 유린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무부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에 대해서는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네.
북한의 주요 기구들이 뭐 모두 포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들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예.
흥미로운 건 이런 발표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 운영과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중간급 관리들의 명단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외부 소식 접근을 차단하는 선전선동과 금열 담당 중간급 관리들의 명단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에서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과 금열 등 북한 정권의 압제에 관여한 개인들과 기관들을 추가로 보고서들에서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예,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관별로는 어떤 문제를 지적했습니까?
국방위원회는 인권 유린으로 가장 악명 높은 국가안전보위부 또 인민보안부 등 여러 핵심 기구들을 직접 관장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기구들을 운영하는 가장 강력한 기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국가안전보위부는 앞서 말씀드린 기구들의 집행기관으로 고문과 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에 연루돼 있고 또 북한 최악의 인권유린 장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또 정치 관련한 사람들을 또 체포하고 있다고
예.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관해서 매우 포괄적인 보고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서 김종훈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결코 상징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제 또 북한 미국 관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나라.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뭐 상징적 관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예.
상징적 관리도 이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또 국무부 또 재무부 관리들의 지적입니다.
예.
북한 수뇌부와 중간급 관리들에게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또 탈북자들을 추적해 계속 체포를 한다면 당신들의 신상을 계속 밝혀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또 미래에 상당히 불리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 관련은 이번 보고서와 제재로 당장 북한 내 문제들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설명인데 나중에 대가를 치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거나 통일이 됐을 때 국제법 기준에 따라서 이런 그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국제 사례를 보면은 반인도 범죄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결국 법정에 세워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처벌하게 하는 국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뭐 실제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이라든가 보스니아 내전에서 민간인 대학살에 관여했던 관리들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을 받았듯이 북한에서 이런 인권유린에 또 금열에 관여한 책임자들 역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란 경고입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앞서 잠시 얘기를 했듯이 뭐 핵개발이나 여러 가지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네.
북한 관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또 추가하면서
예.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관리들의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군요.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이전까지 161건에 달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 개인 11명과 기관 5곳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6일 밝힌 개인 15명, 기관 8곳과 차이가 있는 건 이미 제재에 오른 개인과 기관이 이제 다소 중복됐기 때문입니다.
예.
국무부와 재무부 관리들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제재 대상이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곤 기자와 함께 미 정부가 6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 유린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국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연말까지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되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측으로 보내는 방송입니다. 비무장지대 DMZ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과 최전방 지역 북한 주민 등을 상대로 한 대북 심리전 방송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최전방 지역 11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연말까지 10여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식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 등 모두 40대 규모입니다. 현재 대여섯대를 운용 중인 이동식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가량 늘어납니다. 추가로 배치될 고정식 확성기는 10km 이상의 거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이동식 확성기는 좌우 회전은 물론 높이와 각도 조절이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군 포격에 대비해 거점을 옮겨가는 방식으로 대북 심리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2배 가까이 늘리는 건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또 확성기 방송 내용 역시 핵경제 병진 노선의 허구성과 인권 탄압 등 김정은 정권의 현 상황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최전방 북한 군인들의 사상을 동요시켜 결국 체제까지 흔들 수 있는 유용한 대북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효과가 대단히 크죠. 확성기를 들을 수 있는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북한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 접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들려주는 여러 가지 K-POP이라든지 좋은 음악들 뭐 이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응해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무차별 타격 위협 등 전례 없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방송 열흘 만엔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탄 한 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 이후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대대적인 대화 공세를 펼친 것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한국군의 분석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해 8월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가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직 군 장성들도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재와 압박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육군대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캠페인을 직접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rk together to develop an information operations campaign.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깨달아 변화를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병행될 때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배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the US and the Korea attacking North. His biggest fear is the people of North Korea learning how poor their country is, how totally controlled.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주민들이 인권의 보장 없이 삶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프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민간단체들 활동으론 정보의 방화벽을 허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조해 적극적인 정보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은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군보다는 외교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 government diplomatic operation. It may use military assets, military loudspeakers, military satellites.
군이 확성기와 위성 등 여러 자산을 통해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수단에 불과하며 보다 근본적인 일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육군대장 출신인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적극적인 대북 정보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Kim Jong-un will soon face the chaos creat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new waves of information.
김 전 부사령관은 지난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 새로운 정보 혁명의 물결과 전통적인 독재체제의 충돌로 인한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한 장마당 세대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정보 기술과 시장 경제가 확산돼 주민들의 의식이 깨고 있지만 김씨 정권은 민생보다 핵 개발에 집중하고 말리마 운동, 통제를 더 강화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부에서 바른 정보와 진실을 보내는 건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사령관은 BOA에 이런 정보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빨리 통일하는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무력을 써서 통일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면 북한 내에서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말은 저 통제 사회에 저렇게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에 어떻게 북한의 그 주민들이 그 에너지가 되어서 저 북한 정권을 바꾸겠느냐.
김재창 전 부사령관은 다행히 최근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에너지를 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밖에 우리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뭘 느끼게 하느냐 하면은 왜 저런 왕조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샤프전 사령관과 김 전 부사령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북한 안팎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의 손전화기와 컴퓨터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성분 제도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신 성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무엇일까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Affairs가 최근 북한의 성분 제도를 비판하는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작성한 이 기고문은 성분제도의 환멸을 느껴 탈북한 북한 주민의 사례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1990년 북한에서 태어난 최승철 씨는 할아버지가 일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나쁜 출신 성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아버지는 산악지대에서 고된 농산일을 했고 수십 년 뒤에야 겨우 해안가 대도시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로 옮긴 최 씨의 부모는 트럭 운전사들과 군대에 기름을 파는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권력자들에게 접근해 뇌물을 주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기고문에서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생기고 주민들 사이에 사경제가 확산되면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보장되던 특권을 뇌물을 주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당 간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모님의 연줄로 소년단 대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평양의 좋은 대학들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뇌물도 그의 출신 성분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When he got out of the local level, when he tried to apply to universities in Pyongyang, that was when the Songbun kicked in and it was quite.
로버트슨 부국장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고문에 나오는 탈북자의 가족은 그들의 성분을 어떻게든 바꾸려 했고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지방을 벗어나 평양의 대학으로 진학하려 했을 때 출신 성분이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 씨의 한계였고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 최 씨는 결국 탈북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서 사경제가 발달하면서 성분 제도도 일정 부분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분이 좋은 사람들의 특권이었던 범죄에 대한 면책권,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권 등을 돈과 연줄을 이용해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분 제도는 여전히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limits to how far money can take you in North Korea. And those limits are still prescribed by the Songbun, which again controls access.
북한에서 돈이 통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출신 성분에 달려 있으며 결국 출신 성분이 북한 내 최상위층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기고문에서 북한 당국이 헌법에 모든 주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1981년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며 성분제도는 이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United Nations, as part of their ongoing investigation into crimes against humanity, has to look further into the Songbun system to see how it operates.
로버트슨 부국장은 UN이 성분 제도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성분 제도를 활용해 적대 계층을 구분하기 때문에 결국 성분 제도가 인권 탄압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UN은 북한의 성분 제도 철폐를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 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대우 폐지를 촉구했고 UN총회도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성분에 따른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의 본부를 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북한의 사회 계급체계를 분석한 성분, 북한의 사회 계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보유한 구형 항공기를 체험하는 행사가 지난 5월 평양과 원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미국의 항공 전문 잡지사가 체험담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국에선 20여 년 전에 음료수 캔으로 재활용했을 법한 비행기였지만 이를 타보려는 괴짜들이 많았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항공 전문 잡지 에어웨이즈의 편집장 앤니크 페렐라 씨가 고려항공 체험 행사의 첫 인상을 묘사한 말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페렐라 씨는 지난 5월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해 고려항공이 운용 중인 옛 소련 시절의 희귀 항공기를 직접 타본 경험을 에어웨이즈 7월호에 실었습니다. 페렐라 씨가 탑승한 고려항공 기종은 총 7개로 옛 소련이 제작한 인류신 IL-62와 IL-18, IL-76, 투폴레프사의 TU-134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토노브의 AN-148, AN-24 등입니다. 행사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탑승한 고려항공 기종이 원산 갈마공항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페렐라 씨에 따르면 이들 기종은 대부분 노후화돼 엔진 소음이 컸습니다. 특히 화물기인 IL-76을 탔을 땐 웅장한 소리와 함께 만들어진 진동이 뼛속까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참가자들 대부분은 오래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음을 느끼기 위해 탑승할 때마다 엔진이 장착된 뒷부분에 앉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렐라 씨는 한때 김일성 주석의 전용기로 쓰였던 IL-18의 경우 내부가 넓고 안락한 구조로 돼 있었고 2015년에 도입된 AN-148은 아직까지 새 제품의 냄새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주최 여행사가 기획한 이번 여행의 참가자는 75명으로 페렐라 씨에 따르면 참가자 대부분은 1회 이상의 참가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참가자의 약 30%는 미국인이었습니다. 페렐라 씨는 참가 비용으로 미화 $2,200가 조금 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최 여행사의 데이비드 톰슨 사장은 지난 4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옛 소련 시대의 항공기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열렬한 팬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항공사들은 고려항공처럼 보유 항공기에 대한 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려항공처럼 오래된 기종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보단 최신식 기종을 이용해 회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핵 공격을 연습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북한의 주장에 대해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은 지역의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언행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군이 지난달 장거리 폭격기 B-52 두 대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대북 핵공격 훈련을 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대화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런 주장 대신 국제 결의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 이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국제항공학회의 브루스 백톨 회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백톨 회장은 미 국방정보국과 합동참모본부의 동북아 담당 분석관, 또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텍사스의 안젤로 주립대학에서 이 동북아 안보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인물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백톨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가 최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분석해 오셨는데 무수단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a couple of things we need to keep in mind. The Musudan was tested in Iran in 2006, as you probably know.
무수단을 평가하기 전에 몇 가지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지난 2005년에 이란의 무수단 미사일 18기를 팔았고, 이듬해인 2006년에 이란이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무수단 능력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전문가들이라면 무수단이 이미 미국령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둘째는 북한이 최근 마지막 발사한 무수단이 매우 높이 날아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무수단의 괌 타격 능력을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괌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허풍이 아니란 건가요?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an operational Musudan missile.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수단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50개의 발사대에 200개의 무수단을 갖고 어디서든 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응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기를 괌을 향해 동시에 발사했을 때 우리가 5기를 공중에서 타격하고 한 기만 떨어진다 해도 적어도 8만 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럼 북한이 이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I believe they do. And we, you know, we already knew that anyway because they tested it with the Iranians back.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2006년에 이란과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탄도 기술을 적용한 단거리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사정거리는 다르지만 모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무수단은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R-27의 모체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수단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북한이 교수님 주장대로 무수단을 200개나 보유하고 있다면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AAD will be a significant addition to the deterrent.
저는 사드가 한미의 미사일 방어 억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완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억제적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겁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용을 거의 모두 지불하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도 아닌데 중국이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정보국장 등 일부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아무리 핵 운반 능력이 있더라도 이를 발사하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를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교수님의 주장은 기존의 분석보다는 더 나아간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Well, let's think about everybody talks about the sanctions, right? Well, the sanctions.
모두가 미사일 방어 강화와 함께 제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 미사일에 투입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또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사용했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식 제재를 복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 의회나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제재는 실질적인 이행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처럼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을 지정해서 미국의 달러화가 더 이상 이런 은행들에 갈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은행들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럽연합과 한미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주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국제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중국의 대북 정책과 제재 이행 여부였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는 한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과 변화가 점진적으로 그래도 진행 중이란 지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China's not going to change their policy on North Korea until North Korea collapses.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펼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게 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잘못이란 것을 국제사회에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햇볕 정책을 구사해도 미국과 한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 정권은 이를 활용해 이속을 챙긴 뒤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 위협론을 제기했지만 역시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생전에 위협을 느끼고 돌아설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외부의 바른 정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노력들을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워싱턴에서 대규모 한반도 안보회의를 공동 개최한 국제한국학회 브루스 맥톨 회장이었는데요.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해법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별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북 5도 지역회의가 열린 현장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자문회의 제17기 이북 5도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제17기 국내지역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의거해 2년에 한 번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고 지역 부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6월 14일 부산지역회의를 시작으로 인천, 세종, 울산, 서울 등 각 지역회의가 이어졌고요. 7월 6일에는 이북 5도 지역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북 5도 지역회의의 이세웅 부의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러 지역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북 5도 지역회의는 사실 7도 지역회의입니다. 왜냐하면 5도 이외에 미수복 경기도가 있고 미수복 강원도를 합치면 두 개 도가 더 붙지요. 그런데 대분들이 여기는 월남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모임일 때마다 사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평화통일운동을 하고 어쩌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 감흥이 아주 다르고 또 그 원하는 바가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마 대단합니다. 이 지역회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고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화적으로 빨리 통일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7기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서는 유호열 수석 부의장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유호열 수석 부의장은 이북도민의 소망과 열정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주제 아래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온 민주평통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북도민들에게 평화통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 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 그러한 나라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핵과 미사일을 그리고 수백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역량은 또 그러한 역량의 가장 1차적인 위협 대상이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평화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그대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북한 사회를 압박하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든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17기 출범 이후 활동평가도 하고 하반기의 활동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였는데요. 많은 이북 오도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수용소 있는 그 12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출해야 되나 하는 이거 정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인권 운동하잖아요. 그걸 이슈화해야 돼. 지금 이슈화는 뭐 누구를 거기다 뭘 갖다 주고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연좌제에 걸려서 그 어릴 때부터 하는 그분들 정말 구해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실향민 2, 3세대들과 이북도민의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통일 준비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 저는 2세예요. 저희 엄마께서 황해도 해주시거든요. 1세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자리를 잡고 우리 2세들을 많이 이끌어주셨는데 이제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후계 세대 이제 육성해서 저희가 그 기금도 조성하고 있고요. 네, 그 후계 세대 3세, 3, 4세를 위해서 저희가 또 많은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2세이기 때문에 황해도에 대한 그 부모님께 얘기만 들었지 그 저희가 직접 가보질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고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2, 3세가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진짜 그 시기가 좀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권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실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 영감이 이북이고 나는 경기도 화성이에요. 빨리 통일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연세는 많고 그러니까 항상 갈 수 있을까 있을까 걱정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영감 아는 분들도 많이 돌아갔어요. 연세가 뭐 90살 되고 뭐 그러니까 자꾸 줄어가지고 안타까워.
평화 유지를 위해 힘을 키워야 하는 이유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평화가 유지된 시기보다 어쨌든 전쟁이든 갈등이든 분쟁이
이번 제17기 국내 지역 회의는 7일 경남과 대구 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비가 오다가 낮에는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북도 모두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는 29도, 남포 아침 21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되고요. 신의주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중강과 강계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주와 개성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사리오는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구름만 남아있습니다. 장정과 평강 지역에는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 성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모두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는 14일 미한일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갖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번 외교 차관 협의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합니다. 세 나라 차관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과 국제 문제를 논의하고 3국 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가 차관급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8,400명의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킬 것이라고 6일 발표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현재 9,800명 규모의 미군을 2016년 말까지 5,500명까지 줄일 계획이었지만 아프간에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탈레반이 위협으로 남아있다면서 그들은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카불 등지에서 공격과 자살폭탄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민간인을 겨냥해 더 많은 아프간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들을 죽였으며 이는 국제사회 난민 문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 내 미군들은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거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전투를 벌이는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미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아프간 군인들은 탈레반과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군인들의 전투력이 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6일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조지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케리 장관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조지아가 서방을 향하고 충돌 없이 서방과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에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방치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지아 정부와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조지아의 유로, 대서양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더 나아가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는 그루지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익명의 국무부 관리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7일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이동해 정부 당국자들과 동부 지역 내전 사태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반 총장은 6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10번째로 방중한 반 총장은 10일까지 중국에 머무르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중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됩니다. 또한 반 총장이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중국 측과 논의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반 총장은 지난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발틱 지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이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발틱 지역 상공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회의 위원들과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테러 소탕 명목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공습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이 반군을 겨냥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과학자들이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이네이루 해변에서 약물에 강한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헤나타 피카우 박사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의 배설물이 하수도를 거쳐 해변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리우 해변 5곳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샘플을 수거해 연구해왔습니다. 피카우 박사는 그러나 올림픽 수상 경기들의 개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